예,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상반부까지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삶이 세상 삶과 비교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로 보면 세상은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다. 즉, 원망과 시비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말은 만족이 없고 그리고 순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족이 있는 자는 원망하지 않고 또 시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으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삶의 그 만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이 영적 만족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만족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밖에, 뭐, 재산을 얘기하면은 수도 없이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가진 자도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죠. 솔로몬 왕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1,000명이면 제가 말씀드리죠. 하루에 한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다 해도 3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여자를 주고, 그리고 재산으로 따지면 솔로몬 왕처럼 부자가 없었습니다. 재산도 왕창 갔고, 그리고 지혜, 우리 솔로몬의 지혜라 아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지혜까지 주었는데, 그래서 살았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인간들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다 보니,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자녀 또 빛으로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고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세상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결국 무슨 일을 당하건 간에 이 세상에서 살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넘치게 퍼부어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면 최대한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힘든 일도 생기고 할때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나한테 좋은 건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뭡니까, 정말?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약속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까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날 사는데 딱 필요한 일용할 양식. 거기까지는 구하라. 주기도문에 나오지만 그 이상의 어느 것도 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도 없고. 왜 그런 것들, 이 세상 것들은 뭡니까? 일반 은혜입니다. 즉 믿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또 믿는 사람에게 안 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일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일반적인 거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섭리하시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지혜에서 결론된 거라 이 말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원망과 시비로 답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인데 아 이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만족이 있으면 원망과 시비가 또 불순종이 없죠. 근데 구약 백성들은 원망과 시비와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입니다. 우리가 몇 군데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31장. 27절부터 보면 이 신명기 31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굿바이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굿바이 하는 그런 인사 내용인데 그 인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이런 인사를 하는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 좀 싶은데 어쨌든 27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29절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제 내가 죽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거역하고 결국 망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압니다. 인간의 그 참모습을. 그리고 32장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5절에 가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 사곡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흠이 있고 사곡한 종류다. 즉 흠이 있고 어그러지고 거스린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 즉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흠이 있고 사곡한 종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너희는 이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느냐? 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럼 구약 백성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인가? 빌립보 교인들은 훨씬 더 잘했기에 이렇게 되는 건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이 구약 백성들이 참 구원을 받는 건 은혜지만 그러나 구약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행위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행위 원리로 하니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사곡한 종류다.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행위 원리로 판단을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나은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똑같은 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하고 그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신약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하고 똑같이 죽어마땅한 여러분이나 전데 저는 여러분 보고 그따위로 사니 하나님 자녀는커녕 뭡니까 이게? 참 사곡한 종류네요. 이런 소리 못합니다 이제. 그따위로 살아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진리를 전하러 오는데 맨날 심판만 전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나 정말 행위로만 판단이 되면 심판만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딴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하면 다 거짓말인데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말밖에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한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확 뒤집어버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남자만 20살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 애들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원망과 시비와 불순종으로 망하는 현실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두 명입니다. 두 명. 여러분 60만 명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근데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와 이 불순종으로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들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뭐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순종?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는 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여기서 우리 다 이렇게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은혜의 말씀이냐. 왜 사도 바울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빌립보 교인들, 백성들, 구약 백성들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약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세같이 너희들이 참 이렇게 못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즉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에 속해 있는 자니 그러니 구약 백성들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다가서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를 오히려 세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 사도행전 2장 40절에 패역한 세대다, 어그러진 세대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거슬리는 세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는 그 어그러진 세대, 즉 거슬리는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천국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시면, 좀 힘드시겠지만 보시면 한국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 이렇게 생겨서 서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한국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국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천국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이야, 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뭐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뭐 사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이게 이 세상에서 온 애가 아니다 얘는. 그 뭐 천국이라 하는데 걔네들 맨날 말하는데 아마 거기서부터 왔나 보다. 그 천국을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세상 수준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수준에서도 야 정말 너가 지금 어느 집안에 뭐 세상 사람들 그런 것만 따지잖아요. 집안 사람인 줄 아느냐. 나가서 우리 집에 이름에 먹칠하는 짓 좀 하지 말고 이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 그걸 잘 증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짓 좀 하지 말고 우리 자체 이 존재 자체가 천국을 부인하지 못하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기독교인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아니 분간이 가는데 기독교인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을 뺨치고 삽니다.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빛으로 사는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즉,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16절 상반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 열심히 노력하여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되라 그랬으면 그럼 우리는 다 집어치고 지옥 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되라 그러면 빛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노력하자 빛이 되자.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빛이 되라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빛이다. 자녀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무리된 명령이 없습니다. 빛이 아닌 사람을 데려놓고 빛을 행하라. 빛으로 행하라. 이건 무리입니다. 빛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빛으로 행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말도 안 되는 명령. 그런 하나님은 그건 unreasonable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빛으로 행하라. 왜? 빛이니까. 빛이 아니면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기독교를 너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unreasonable,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이 가르쳐집니다. 묻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빛이 된 것을 믿느냐? 네. 그럼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빛이 된 것으로 안 믿느냐? 그러면 아무 할 말도 없다 이겁니다.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믿는 자보고 믿어라 그 말밖에는 안 하십니다. 즉 여기 문제는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서부터 저희 행동이 나와야지. 믿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집니다. 물론 말이야 믿는다고 하죠. 근데 정말 믿어지느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기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만들어 놓고 설교 시간, 뭐 말씀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준비하는데 이런 거 빼먹어가면서 나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건 건방진 모습입니다. 안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리고 믿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듣지 않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매일 피고 공부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성경 공부, 뭐 설교 이런 거 열심히 안 하고 기독교인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건 건방진자입니다. 뭐 여러분이 화를 내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벌써 빛이 되어 있는 현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며 증거,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시편 2편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고 시편 2편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하여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그럼 이 말이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셔서 보시면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의 부활이죠.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로마서에 가서 1장에서 보시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부활로 인정이 되었다. 즉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활에 관해서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러나 무슨 말이냐?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아까 본 것 같이 아들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반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더라.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즉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언제 그랬사옵나이까?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참 아들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5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5장. 여러분과 다 본 내용인데 그러나 계속 보죠.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것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즉 여러분 누가 나의 형상대로 태어납니까? 내 아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참, 그거 아빠 닮았네. 당연한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빠를 닮은 사람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 죄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성경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세상 아버지죠. 세상 아버지. 거기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느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그 이상은 맞다시오 그리고 계속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쭉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에 아담까지 올라가야죠.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이 지금 가리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과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동안 뭐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것인데 처음 창조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것인데 새 창조, 즉 구원,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에베소서 1장 보시면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들인데 보통 아버지의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다. 장자가 받는데 이제 천국 유업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천국과 그 하나님 자체를 저희가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이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 이제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뭐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내가 오바마의 아들, 뭐 색깔이 이래서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바마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가서 뭐 좀 과시하게 안 되겠습니까? 뭐 좀 무슨 일 있으면 야 오바마 아들인데 뭐예요?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가서 하나님 아들인데 그러면 뭐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신 겁니까? 이게 그냥 쉽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아,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도 안 되고, 또 빛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큰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보시면 제가 이런 구절은 수도 없이 읽어드렸지만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읽어드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우리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형제 중에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와서 저 사람의 형제라 이렇게 되는 게 싫습니다. 왜?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느 정도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워 안 하십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빛은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 상반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말은 거꾸로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를 보시면 어두움에서 빛이 있어라.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 죄로 빠진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빛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부터 나와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우선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아까 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빛을 비쳤는데 그 빛을 못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거절해버립니다. 왜 세상은 빛을 싫어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는지 뭐 자기네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즉 예수님한테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즉 나의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즉 그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싫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야, 기독교인 너네들보다 착하게 사는데. 근데 그 말이 또 맞아요. 우리보다 착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가 의롭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하고 비교해 볼 때는 더 착하게 산다 했을 때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수준에서 착한다는 얘기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착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싫어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싫어서 안 나온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을 행하고도 예수님한테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다. 거꾸로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악함을 드러내야 되는 게 싫어서 안 오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좋은 행위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행위다. 이걸 더 보여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즉 구약에서 빛이 있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즉 여러분의 마음도 창조되기 전에 그 어두웠던 그 세상과 똑같이 어두웠는데 그 창조가 빛이 있어라 하면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게 새 창조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이제 빛이 된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에 빛이 약속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비추시어 그들을 빛으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죄인들을 장님으로 표현하죠. 왜? 어두움인데 빛이 없어서 안 보입니다. 근데 세상이 안 보이느냐? 그 말이 아니라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영적 어두움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진리를 이제 깨닫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장님이었다가 이제 내가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장님이었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는 본다고 하니 아직도 장님이다. 참, 참 뜻이 깊은 그 대화인데 사람들이 들으면 좀 뭐야? 너희는 본다고 하냐? 아직도 장님이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셨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 어두움의 자녀 이런 걸 생각할 때 세상 도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말이 안 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니 뭐 죄만 짓고 사는데 그럼 도덕적으로 하면 그러면 뭐 너희는 똑같이 나쁜 행동하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너희는 빛의 자녀고 뭐 우리는 어둠의 자녀고 무슨 헛소리냐? 그 제가 안 믿어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나중에는 거기까지 갑니다. 이제 천국 가면 우리의 행실도 완전해지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의 자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 왜? 참 빛은 예수님이니까 그 빛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낫다. 이렇게 전하시면요. 거짓말인 거는 확실히 거짓말인데 그거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안 받아들이겠는데. 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나? 밖에 사는 사람이 낫나? 뭐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아니, 아까도 말했듯이 그 믿는다면서 더 그렇던데. 잘못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도덕 수준에서 풀어가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더니 이제 너희가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답게 빛으로 살아라. 왜? 빛이니까. 즉 내가 누구냐 그리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또 빛을 비춘다. 이게 또 세상으로 이해해갖고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자 해갖고 또 세상에서 성공이나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최고가하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비추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빛을 최고로 밝게 비추셨습니까? 안 비추셨습니까? 분명히 비추셨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것 중에. 한 군데만 보여주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내용. 맨날 도망다니시고 으덧터지고 결국 잡혀갖고 결국 사형에 처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비췄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 그 영광에 먹지를 하셨네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 빛은 세상 수준으로 비추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맨날 여기 하버드 간 사람 없죠. 하버드 얘기를 맨날 꺼냅니다. 하버드 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자. 그럼 제가 갸우뚱합니다. 아니 하버드 갔더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영광을 더 비치고 있는데 그건 사탄의 영광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까? 와 그러면 사탄의 자녀들이 더 잘하네. 하나님 자녀들보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버드 가서 하나님 영광을 비춰요. 아니 하버드 못 간 사람은 하버드 영광을 못 비칩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부 아저씨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못 비치네요.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헛소리로 가르치지 마세요. 뭐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말씀을 밝혀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 즉 영생의 말씀을 밝혀.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죠. 재밌어요. 보세요. 말씀으로 그 어두움을 밝히신 거 아니에요? 처음 창조 보세요. 깜깜했는데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새 창조도 똑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빛으로 오셔서 비추시는 거 아닙니까? 즉, 이 빛은 말씀, 그 말씀을 밝히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니까 다 세상으로 풀어버리죠. 성경 말씀을 세상으로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귀 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현실,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된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만 말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고 빛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두움으로 들어가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어두움의 자녀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0쯤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깜깜합니다. 즉 그 어두움, 구약에서도 10개의 재앙 중에 어두움 재앙이 있었죠.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깜깜해지는 어두움이 존재했습니다. 즉 심판을 받으시는 곳.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어두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참 빛이신 그분이 이 어두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어두운 무덤에 왜 들어가셔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 어두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은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 어두움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 첫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 그 천국의 해가 이제 뜨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의 해, 그 영원히 뜨는 모습, 천국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천국의 태양은 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비춥니다. 그래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해가 떴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대낮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요만큼도 어두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그 빛을 받고 사는 겁니다. 환하게 비춰지는 그 현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을 비추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비침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제가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면 여러분 제 몸에서도 빛이 비춰질 텐데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비칩니다. 말씀을 밝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 보기가 눈이 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선글라스 끼고 예배드릴 때 저 봐야 되니까 영광을 비추는 나의 영원한 현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하신 목적, 그 마지막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벌써 이루어졌음을 이제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무리 우리 행실을 바라봐도 거룩이라는 단어나 흠이 없다는 단어가 뭐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행위 좀 한번 보여주라.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저분의 행위가 제 행위 아닙니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오, 그렇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해봐요. 이게 말이 되는, 제가 한 거가 내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행위를 하시고 사는 그 삶이 제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목적은 조금이나마 그 삶을 좀 더 증거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 천국 가면 이제 완전히 증거할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최대한으로 그 현실을 보여주고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한증탕에서 여러분의 인내가 제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참 노력들을 하고 아무도 졸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참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서 참 빛으로서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더욱더욱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요? 어떠한 현실을 이미 소유한 자들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고 믿고 그 현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빛이 환히 비춰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